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난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읽은 본문을 가지고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크게 슬퍼하죠. 어제 보면 18장 33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문 위층으로 올라가 오열하며 통곡합니다. 다윗은 내 아들아를 다섯 차례나 반복함으로써 이 아버지로서의 아픔을 충분히 표현하죠. 오늘 보면 4절도 보시면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보면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 순간 다윗에게는 전쟁, 뭐 반역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왕이기에 앞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모든 사람 앞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니 문제가 생깁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통곡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죽도록 싸워서 승리를 가져온 이 군사들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죠. 요압과 군사들은 사실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일구어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군인들은 대대적인 어떤 환대를 받아야 했죠. 그러나 이 다윗은 승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그는 오직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물던 그 성의 분위기는 이 장례식장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한 군인들은 승전가를 울리며 성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군인들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큰 소리로 운 것이죠. 아버지가 왕을 가려버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 다윗이 슬픔에 메어서 이렇게 자기 연민 또 어떤 자기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인생에 뜻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슬픔에 매일 때 있지만 마냥 슬픔에만 매여 있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슬픔에 함몰되어 있기보다 때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뭐 눈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이 감정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감정에 휘둘리고 말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게 신앙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앙은 감정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끌어 가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정은 늘 바뀌거든요. 좋을 때도 있고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더 중요하냐? 내 감정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왕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요압은 그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운 병사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분위기가 이게 조언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사실 요압이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또 마치 우리가 압살롬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어야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다른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심상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마치 자기가 그 일에 주동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말하고 있어요.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한 자를 품어내고 위로하는 것이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삶의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너무 정답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은 당한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안 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정답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상처가 될 뿐이죠. 함께 있어주고 곁에 머물러 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원래가 이게 거친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자기 눈에 안 차는 사람은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죽여버리죠. 요압에게는 압살롬도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도 자기 눈에 그렇게 안 차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그러졌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바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거친 사람이 요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좀 따뜻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품어내는 능력이 또 용납하는 힘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적대시 여기는 사람이 있죠. 우리를 적대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배신감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져야 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죽어 없어져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적을 적으로 그렇게 삼지 않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실 이 요압의 고압적인 충고가 다윗을 그럼에도 일으키게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기름 부은 압살롬은 이제 죽었으니 다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뻔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해 놓고는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들이 되돌려 놓아야 한다. 자신들이 바로잡아야 한다.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소위 과거 청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또 연락해서 이제는 유다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하도록 권면합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유다 장로들에게 내 형제요 내 골육인데 어찌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형제요 골육이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골육이요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신을 했으니 응당 처단해야 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도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위 햇볕 정책 펼치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동조한 사람들을 품어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등용하겠다라고 말해요. 거친 요압을 견제하겠다는 것이기도 하겠고 또 다윗의 어떤 넓은 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다윗에게로 기울게 합니다. 따뜻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을 배반했는데 다윗은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용납합니다. 심지어 압살롬 옆에서 자신의 군사들을 상대로 칼을 겨누었던 아마사마저도 그는 자신의 편으로 자신 곁으로 두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능력이고 다윗의 장점인 것 같아요. 요압같이 어떤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과 유다같이 우리 등에 칼을 꼽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아플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죽여야 하고 그들이 다 없어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한 어떤 연민을 품고 그들을 품어내고 용납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강제력이 아니라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그 따뜻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품어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